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도무지 하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기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으로 확인될 만한 양상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음행, 도덕적인 악, 방종, 우상숭배, 복술. 복술은 인간이나 사악한 영의 힘을 빌어가지고 뭔가 인간의 운명이나 진로를 꾀하는 일들을 다 복술이라고 합니다. 원수 맺는 것, 다투는 것, 질투, 분노, 이기심으로 편가르기 하고 그 다음 불화와 선동이 막 일어나고 이단에 속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술 취하며 방탕한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 교인들의 그들이 가져야 될 성품들을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개역성경, 개역개정판, 쉬운성경 그리고 그리스 원어를 종합해서 이렇게 좀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함, 그 다음 절제함. 여기에 언급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를 좀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세 가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평화로 해석을 하려고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래 참은 친절함, 그러니까 착함은 이웃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덕목으로도 해석하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세 가지를 자기관리, 성도의 개인적인 자기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성실함, 그 다음 부드러움, 그러면서도 온화함, 마지막에 절제로 표현하려고도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소개된 이 절제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자기 통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절제가 없으면 자기의 삶이 완성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앞에서 설명했던 여덟 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없다면 경계선이 없고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 힘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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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때 절제라고 하는 이 덕목이 없다면 결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없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절제는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며 능력입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빌어오면 절제는 자기를 완성시킬 수 있는 덕목이고 앞에 모든 열매들을 그 한계를 설정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열매들 중에 으뜸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9장은 실제로는 고린도전서 8장부터 9장 10장까지 이어지는 11장 1절까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섯 번째로 교훈하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루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9장의 내용은 앞장의 내용은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복음 사역자로서 교회로부터 후원받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과 자기가 하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 거침이 없도록 그 복음과 구원 사역의 영광과 이 모든 자기의 사역의 충실함을 위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0장 그리고 11장 1절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은 이 9장에서 다루었던 바울의 자기 권리 포기, 자기 절제라고 하는 이 주제에 이어지면서 복음과 구원의 영광에 합당한 자기 절제의 삶에 대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사례를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이어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일은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절제하는 이런 덕목으로서 다시 되돌아가 뭐냐? 가능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서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 은혜는 자기 개인에게 머물지 않아요.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는 희한하게도 생명력이 있고 확산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섬김으로 실천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 자기 절제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교훈입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바울은 9장의 끝부분에서 특별히 9장 23절부터 28절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과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복에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극기를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절제해가지고 힘을 쓰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규율인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까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구약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결국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약의 사례를 인용을 해요. 먼저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름 기둥의 보호 아래서 그냥 넘실넘실 파도가 거칠게 일어나고 있던 그 홍해가 쭉 갈라져서 홍해 사이로 지나갔던 일, 무사히 홍해 사이를 건넜던 일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 광야를 40년간 거닐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가지고 나왔던 모든 음식이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만나와 물이 없어지자 때때로 바위를 깨트려서 그들이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음식의 재료인 만나,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어서 터뜨리시는 이 샘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란 뜻에서 신령한 음식인 거죠. 영적인 음식인 거죠. 이렇게 그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일을 사절까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되짚어서 말을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고 바다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바위가 깨트려진 스샘물을 마심으로 그들은 살았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를 왜 꺼집어낼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고린도교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하고 구약의 사례를 연결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접촉점을 만드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고백할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하고 지금 그 과거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걷는 사실을 세례로 이절에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수선 이 물을 마셨던 것은 그래서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40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물이 타가지고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바위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말할 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뭔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은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마셨던 그 물의 근원을 오늘 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물을 마셨다라고 빗대어서 두 가지를 통해 오늘 교훈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이렇게 조금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나와요. 지금 이 4절까지 내용 중에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출애굽한 이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면 다, 모두, 쉬운 성경에는 세 번 표현합니다. 다, 모두. 그런데 이 모두, all, 영어로 all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스어로 판타스, 판테스란 말을 쓰는데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홍해를 건넜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물, 샘물을 마셨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5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애굽을 통한 이 은혜가 출애굽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하지 못하고 은혜를 시작을 했지만 은혜를 잃었지만 도중에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라고 하는 이 반전의 내용을 오질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죽어갔지요? 거기에 대해서 7절 이후로부터 네 가지 구체적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악함을 사례를 드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가 7절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모세가 산 위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 땅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축연을 베푸는 그 장면이에요. 그 단어예요. 우상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갔다. 8절 가뭄을 통해서 2만 3천 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거는 민수기 25장에 부울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러서 그들이 바알 부울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여인들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이방의 여인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가늠을 행하면서 죽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벌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2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바울이 2만 3천 명이라고 포기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대개 2000년 동안 교역사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정확하게 2만 3천 명과 2만 4천 명 딱 떨어지게 2만 3천 명 2만 4천 명 과연 이렇게 죽었겠냐? 2만 3천 몇백 몇십 명 이 정도 죽었을 것인데 모세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말한 거고 바울은 최소 2만 3천 명 죽은 것으로 말한 것이고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림잡아서 숫자적으로 민수기 25장 9절에서는 최대치로 2만 4천 명을 표현한 것이고 바울을 최소치로 표현한 것이고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이런 숫자는 큰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바울은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는 본문의 내용을 기술하면서 그들이 간음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멸절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독뱀에 물려 죽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 2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형편은 내 음식밖에 없다. 빵도 없고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고 어이 지긋지긋한 음식밖에 없구나. 신성경의 표현입니다. 지긋지긋한 음식이라는 게 뭘 가리킬까요? 만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다음날에도 만나. 아니 식당을 갔는데 메뉴판에 만나불고기, 만나밥, 만나볶음, 만나비빔밥, 만나면, 만나밥, 만나장 뭐 이렇게 만나밖에 없어. 재료가 만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질려버린 거예요. 만나. 그게 지긋지긋하다. 좀 다른 거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불평을. 여러분, 그거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농사진 것도 아닌데 지구상 어디에도 그 40년간 이스라엘만 먹었던 그 특별한 재료인 음식이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나 고마움이 없어요. 지겨워집니다. 반복이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적인 위협이에요. 너무너무 반복이 되고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고마움의 가치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독뱀을, 독사를 풀어서 그들을 죽게 하고 우리가 하나처럼 모세가 구리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을 때 바라보며 살도록 안내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던 은혜와 감사를 불평을 했다.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불평과 시험을 뛰어넘어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계속 또 죽어갔다. 이 사건은 민수기 14장 2절부터 6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당권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다 좋은데 몇 군데 도성에 몇 군데 거인족이 있더라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으면서 가나안 땅 못 가겠다. 그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평하고 너희만 제사장이냐?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그래서 고라와 그의 루벤 지파와 그 다음 고라 자손들이 함께 합세해가지고 대역을 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도 역시 원망과 불평의 사건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7절부터 10절에 하나씩 네 가지 구약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 사례들이 오늘 본문에서 6절과 11절에 보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신약시대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영적인 본보기라고 두 번에 걸쳐서 6절과 11절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6절 뒤에 그들처럼 악을 즐기하지 말라. 9절 뒤에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 뒤에 그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거쳐버리고 마는 것. 은혜가 중간에 끊겨버리고 마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나 이 인내가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으로 제가 설명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끝까지 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끊어지고 말 때 처음에 은혜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모두 사라지거나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굳건하다, 신앙생활 잘한다, 내 생각이 옳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라고 스스로 자구하거나 만족하는 그런 자세를 내려놓고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라. 스스로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스스로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와 은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고 돌아볼 수 있으라 라고 12절에 일침을 가합니다. 현재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오늘 보면 11장 1절까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주제가 고린도 교회 중에는 8장 1절에 보니까 자신의 신앙적 지식이나 신앙적인 행태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과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내가 성경도 알고 내가 이 정도 교회생활을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신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전서 8장 7절 이하를 보면 교회 안에 자신만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 지식이나 신앙적 양심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워했던 문제가 막 발생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어떤 사람 먹어도 된다라고 막 자유하면서 자기가 선정했던 기준과 자기의 방식대로 이렇게 교회생활을 하면 되지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주의하면서 그동안 교회 밖에서 교회생활을 바라보다가 이제 드디어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돼? 이거는 우리가 피부로 아는 거예요.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은 뒤늦게 교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철저하게 스스로를 관리하다가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저래도 돼? 저래도 되는 거야? 사도신경 안 하고 광고 시간에 교회 들어와도 되는 거야?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안 좋은 용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생활 안에도 이런 사례가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져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워했던 큰 주제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어 열매를 맺으며 완성에 이르도록 스스로 신중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13절이 기가 막혀요. 왜 13절의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글의 어법과 문맥의 흐름을 따라 13절이 나오는데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겁을 먹을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성도의 구원이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 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대개 본인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시험과 또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거나 식었다고 판단하거나 심지어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을 이어주기 위해 바울이 13절에서 이런 염려를 가질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 13절을 덧붙인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은 사실은 시험을 겪게 마련입니다. 시험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예외 없이 시험이나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밖에 자연인들은 죄와 저주의 양상으로 그들은 시험이나 고통을 받는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도 그럼 똑같이 시험이나 고난이 온다면 뭘까라고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시험이나 고통이 올 때 이것은 반드시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이로움과 선함과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훈련의 과정으로 시험이나 고통이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13절 중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겠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기도로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그런 시험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을 고난을 겪을 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감당할 수 없을 점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마련하지 않았는데 길이 뻥 열려가지고 갑자기 피할 길이 뻥하고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13절을 모세의 바울을 통해 고린도교회 사람들 중에 성도의 시험과 고난도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까를 덧붙여주며 격려하는 내용이 13절을 붙었어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사례를 들었던 앞부분에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통의 차이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약성을 읽다가 우리를 대입시켜보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결과적으로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통해 고백하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직까지 어설프지만 모형이고 그림자적으로 중간에 이탈해가지고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실족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지옥에 갈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지옥에 갈 수도 있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무조건 딱 정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눈이 뜨여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성령을 떠서 우리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의 지성이 동의를 하고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릴 때에 비록 우리가 시험과 고통이 있을 때 아 우리가 구원에서 제외되겠다라고 하는 불필요한 생각과 염려를 지우도록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시대의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감사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 죄의 찌꺼기들이 솟구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신중해야 될 자세를 누릴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전적으로 우리의 관리 때문에 은혜가 남아있는 건 아니겠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일첩을 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기고 결정을 하게 될 때 믿음 안에서 판단하는지 점검하고 스스로를 시험해 보자. 이렇게 구약의 사례를 통해서 바울은 구약 시대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사라진 자들도 있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은혜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신중하게 돌아보자. 이 주제를 앞부분에서 살짝 끄집어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14절 이후부터 바울은 이 고린도서 8장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본 주제로 돌아와 이제 결론으로 나갑니다.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변함없는 애정을 품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투성이고 여섯 번째 주제예요. 여섯 번째 문제. 정말로 많은 골머리를 쓰게 만드는데 바울은 애정을 품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어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음식을 먹는 주제를 다루는데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이게 뭘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일이 우상 숭배와 연결될 수 있는 염려를 던지면서 좀 더 세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교회가 진행하는 성례가 있습니다. 성찬을 진행합니다. 성찬식을 예를 들어서 비록 우리가 먹는 것은 빵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은 효과는 뭐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다 참여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되었다. 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서 당시 고린도의 일반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 나아가가지고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우상과 연합되고 그 연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재물을 바치고 그 재물을 먹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고린도 사회의 일반 시민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배불러라고 먹는 게 아니라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 우상으로부터 복이 주어질 것이고 우상의 힘을 나에게 공급한다라고 하는 통로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진행하는 거나 고린도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신적인 은혜를 신적인 능력을 공급받겠다라는 표시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서 8장 4절 이후에서 밝혔듯이 오늘 본문 21절은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에 불과하잖아. 가치 중립이야. 음식은 음식이야. 라고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우상의 신전을 방문해가지고 축제 때나 여러가지 절기 때 우상의 신전을 방문해서 고린도 사람들의 시민들이 막 음식을 먹을 때 똑같이 자유롭게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하고 연합하고 복을 받기 위해 먹지만 나는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맛있게. 막 음식을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죠? 교회에서는 성찬을 진행하며 주님과 연합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고린도 시민들이 보기에 교인이 와가지고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막 먹는다면 우상의 재물을 자유롭게 먹음으로 인해 아 쟤도 우리가 믿는 신하고 똑같이 연합되는 거구나. 아 쟤도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뭐 우상하고도 연합하고 우상도 믿고 우상에게 복을 받기 위해 재물을 먹는 거구나 라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22절에서 성도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이방의 신전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가운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행위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본인은 자유하고 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게 득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니는 거예요. 바울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3절부터 32절에서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을 두 가지를 제안해요. 첫 번째 지침이 뭐냐? 23절부터 30절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음식 먹기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앞서 6장 12절이나 8장 9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했던 내용을 또 언급하는데요. 23절과 24절에 모든 것이 우리 성도가 자유하고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의견을 내면서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데 나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라고 허용되고 행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유익하거나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음식 먹는 것을 생각하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25절과 26절에서는 시장에 가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정육점에. 그러면 고린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그냥 출처를 따지지 말고 사가 먹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에서 제물용으로 도축을 해가지고 우상의 신 앞에 바쳐서 따가 그 다음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이 많았어요. 일부! 왜냐하면 그것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정육점 주인에게 특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신전에서 도축하지 말고 당신이 따로 도축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따로 팔면 안 되겠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스스로 조금 더 가려서 신전에서 도축하지 않냐고 일반적으로 도축대가 유통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고기를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따로 그 소량의 이 이제 고기를 준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 유대인들이 사가는 그 고기 오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슬람들이 먹는 음식 H 뭐라 하는 거 있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된 것을 자기들도 먹어야 되냐? 이런 식의 불편하게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그냥 먹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물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음식 자체가 사실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가치 중립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관점에서 감사함으로 편하게 시장에서 구입해서 먹어라. 꼬치꼬치 유대인처럼 따져가지고 그렇게 사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부터 30절 누군가가 집으로 교인을 성도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딱 차려놓으면 역시 야 이거 신전에서 사온 고기 맞나 이가 출처를 묻지 말고 초대받았으면 그 집에서 준비한 음식대로 먹어라. 그런데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함께 초대받은 또 다른 사람이 근데 이 고기는 신전에서 들여졌던 제물로 나온 고기야 라고 출처를 밝혀준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나 초청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 교인들은 절제해서 먹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성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나 양심은 누구에게 통제를 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에서 통제가 되고 절제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해. 나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득이 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양심과 생활을 절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태도 를 바울이 음식 먹기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큰 지침이 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섬길 목적으로서의 음식 먹기와 함께 두 번째 31절에 보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지침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줬어요. 성도들은 무엇을 지향하는 인생이어야 되고 무엇을 그려낼 목적과 방향해야 될 것, 방식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준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일상을 통해 그 일상 안에는 먹는 것이 포함되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힘쓰라라고 가르쳐주셨어요. 거기에 입각해서 음식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규율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에 스스로의 삶이 구속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단순히 육체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해 먹지 않아요. 또는 자신의 육체적 힘을 키우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자기의 몸매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정력을 보강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생각할 때 평상시 양심으로 저 집시반 게 있었는데 나는 이것만 보면 사죽을 못 써. 옆에서 우리 가족이 염려할 만큼 내가 이게 참 정리가 안 되는 게 좀 있어. 이거 도전! 내가 이번 6월 한 달 동안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족이 좋아한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가족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절제하면 안 좋을까요? 종종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예전에 친구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 진짜 그 동네에서 소문난 골처였어요. 하루에 담배를 세 갑을 50년 동안 피셨어요. 그러니까 10대 중반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가지고 이 시골에서 경남 서하, 거기 마을, 아, 진짜 어떻게 이런 동네 살지? 산을 한 두 개 넘어가지고 불도 제일 경남에서 제일 이렇게 들어온 마을에 그러니까 이 고모님이 결혼하시고 이제 결혼하기 이제부터 담배를 피시가죠. 결혼하고 나서 얘도 계속 담배를 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성령 역사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다락방을 열고 시골집 옛날에 가면 이 안방 뒤에 이거 여러 중간쯤 되면 다락이 있는 거 알죠? 여기 막 보따리로 담배를 이렇게 쌓아놓고 재놓고 살았던 분이에요. 쌀 떨어져도 괜찮아도 담배 떨어지면 안 돼. 금단 현상이 오니까 이분이. 이걸 교회당 그 다음날 온 동네 사람들이 나눠줬대. 청자 옛날 기억나나요? 거북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야 이 무식이야. 니 지금 이래 된 거 아냐? 니 이거?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네 입에서 막 이런 담배 냄새 나가지고 교회가 찬송하면 되겠어? 신기한 거는 그 다음날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구나. 두 개 중에 하나구나. 아직도 못 끊고 있구나. 아니면 처음부터 맛을 안 봤거나.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 사례이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도 40년간 담배를 피셨어요. 시집 오시고 너무 삶이 힘드니까 담배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자살 충동이 막 생겨요. 어린 기억을 떠올려보면 어머니 서랍을 열면 쥐약이 늘 있었어요. 여차하면 내가 이거 먹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도 아들이 목사가 된 걸 알잖아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 집을 가면 주기적으로 몰래 나갔다 오셔요. 갔다 오면 풍겨나는 니꽃진 향기가 있죠. 뒤뜰에 가가지고 제가 그게 안쓰러워가지고 어머니 괜찮습니다. 아들이 목사지만 저 앞에서 담배 피세요. 제가 온몸으로 담배 연기를 다 빨아들이고 가겠습니다. 괜찮다고. 아 근데 수년간 교회를 다니는데 그 다음부터 끊어버렸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그 왜 옛날 습관을 왜 버렸어요? 어느 날 담배를 다 입에 묻는데 구역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구역질이. 그 다음부터는 40년간 피웠던 거, 야, 이게 담배 끊고 나니까 돈이 안 나가서 좋더라, 야. 담배 값이 안 나가는 게 좋네. 그리고 이게 뭐, 담배 냄새도 안 나서 좋고, 재떨이 안 비어서 좋고, 다 좋구나. 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분명히. 건강도 좋답니다. 잘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머니께서 담배를 끊은 지 올해 20년째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일거수일투족이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스스로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내려줘요. 근데 이 내용을 32절에서 바울이 다시 이렇게 재정리하고 결론을 또 내려줍니다. 너희가 음식을 먹거나 삶에 있어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내가 이방신들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유롭다라고 자유롭게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 모습을 누가 쳐다보시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방의 축제에 참여하고 이방의 신전에서 음식을 막 먹는 걸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느낄까요? 교회인도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이방인들 신전에서 우상숭배가 똑같구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상숭배를 규정하는데 구약의 철저한 문자적 해석으로 교인들도 똑같이 우상숭배하네 뭐. 그럼 유대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니야. 우상숭배하는 집단으로. 두 번째,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 이방인은 고린도 사회의 일반 시민들을 말해요. 이방의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신전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과 내가 연합이 되고 그 이방의 신으로부터 내가 힘을 공급받기 위해 음식을 먹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먹어. 그러니까 아 얘도 교회를 다니지만 먹는 거 보니까 교회도 여러 신 중에 하나겠구나 뭐. 쟤나 우리나 뭐 이 신을 믿네 똑같네 뭐. 이방인들이 똑같이 여길 거 아니야 똑같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거치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지 않도록 하라.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방식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차이도 다양하고 신앙의 습관도 다양하고 각자가 은혜를 누리는 방식도 다양해요. 그런데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막 했다가 연약한 사람들을 실축하거나 시험들게 만들 만한 그런 주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32절이 8장부터 이어오는 전체적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결론으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3절에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했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것을 본받으라. 경제적으로 권리 포기한 것을 본받으라.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33절을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죠? 음식을 먹을 때 바울은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과 형편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힘쓰는 자기 삶 때문에 적절히 내가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하고 있다. 결국 음식 먹는 이 절제가 복음과 구원 역사에 거침이 되지 않도록 힘쓰는 자기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자기의 모습이 11장 1절 누구로부터 시작 거론되었느냐 자기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순종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이다 라고 내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과 44절에 보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마셔야 될 고난의 잔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앞에서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마주하며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사례와 모범을 바울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던 예수님의 모범 삼아 나도 그렇게 내 기호와 내 입장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를 실행하도록 안내합니다. 곧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9장 그리고 오늘 10장과 11장 1절까지 저는 세 번에 걸쳐서 한 주제에 관련된 본문을 나누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자, 신앙적 지식이 있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인해 실족하면서 시험에 든 연약한 성도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 질의를 해왔고 바울이 교훈을 했던 주제가 8장, 9장, 10장이었어요. 그 내용을 다시 총괄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상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자체는 사실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의미가 없는 헛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념을 부여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물로서 신앙을 표현하는 고린도 사회의 일반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특히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가 훼방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세우는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공개적으로 먹는 그 일을 여러 대상들을 고려할 때 합당하지 않다. 이 간단한 주제를 길게 8장 9장 10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전체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뭔가를 한번 결론 내려봅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 입장이라는 것이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각자가 경험해왔던 삶을 바탕으로 합니다.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의견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각자의 해석이 곁들여진 엄청난 신앙적 스스로가 만들어진 교리화된 주제들이 있죠. 그리고 각자가 주장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봅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내 방식인데요. 워낙 셉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두루두루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볼 때 자기를 절제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입장 잘 살려도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향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임이 분명한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 생각이나 이 결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지고 양심에 따라 여러분이 마음껏 진행하셔도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 교회의 모든 사역,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 이런 내용들은 아울러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교회가 나갈 방향들에 건강하게 일치하는가,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할 때 교회가 더욱 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 1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같이 에베소서 4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원칙과 지침을 잘 기억해서 건강하면서도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신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같이 한장하죠. 459장입니다.